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수사국 새 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레이 지명자가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는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정치적 스캔들인 조지 워싱턴 다리 폐쇄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 당국자들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라며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전격 해임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서 무장 괴한들의 총기 난사와 자살 폭탄 테러로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국영 이스나 통신은 정부 당국자를 이용해 오늘 아침 테헤란의 국회의사당에서 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경비원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약 30분 뒤에는 이란의 국부로 칭송받는 테헤란 남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 묘에서 또 다른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려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두 곳에서 일어난 오늘 테러로 12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의사당에 침입한 괴한들은 최소 3명으로 AK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호메이니 묘에서 일어난 사건은 괴한 한 명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범인들이 사건 발생 5시간 후 모두 사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니파 이슬람 무장 세력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테러에 맞서 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인권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어제 행한 연설에서 테러 용의자가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들의 자유와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테러범들의 형량을 높이고 외국인 테러 용의자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의 발언은 최근 연이은 테러 사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으로 재직 중 2만 명의 경찰을 감축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사태의 배후에는 러시아 해커들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수사국이 국영통신사에 대한 해킹과 가짜뉴스 송고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오보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카타르 국영통신사인 Q&A는 카타르 국왕의 군사학교 졸업식 연설 내용을 보도하면서 카타르 정부는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고 이란을 이슬람 강대국으로 인정한다는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이 뉴스가 게시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나라들이 단교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는 2050년까지 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40%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강이나 호수 등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없으면 지역과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터키 당국이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를 쿠데타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단체의 터키 지부장인 타네르 클르츠 변호사 등 23명이 어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터키 당국의 서류에는 클르츠 변호사 등이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흐 귤렌과 연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7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만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경제 교류 등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called on all nations that have any type of relations, economic activity with North Korea.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독자 제재도 필요하지만 국제 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미 전직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을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범세계적인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전략을 바꿔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모든 나라가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어떤 형태의 관계라도 맺고 있거나 경제 교류를 하는 모든 나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called on all nations that have any type of relations, economic activity with North Korea to join us in putting pressure on the regime in Pyongyang.
뉴질랜드를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6일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략과 진로를 제고하도록 만드는 것을 대북 압박의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모든 영내 파트너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미래에 대해 논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All the regional partners, including China, have reaffirmed without question their commitment to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이 잠시 행동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성취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데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pressure is needed to cause them to pause and really question whether what they think is their future is truly achievable.
이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배치할 무기나 다른 수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매우 진지한 입장이라며 북한은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그런 무기 등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뉴질랜드의 지원 방안들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이 진로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확인하는 것과 이를 아무리 작은 수단으로라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데 대해 뉴질랜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 주제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군축회의 참가국들이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 결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두 군축 담당 대사는 6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새 안보리 대북 결의 23569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56, which
새 결의는 거듭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의 제재를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 대북 결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특히 모든 나라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들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도 새 대북 결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upport it because it is a clear warning to the DPRK. That there is only one way out.
새 대북 결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출구가 단 하나뿐이란 분명한 경고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매튜 로우랜드 군축 담당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험한 행동과 국제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에 맞서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의 푸콩 부대사도 중국이 북한의 발사 행위들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발사 행동들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콩 부대사는 또 모든 나라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를 강력히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My delegation would like to express strong rejection to the
주 참사관은 대북 결의는 유엔 안보리 내에서 이중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독자 제재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전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 선임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데 있어 미국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제재 전문가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다자관계 담당관도 지낸 스미스 전 고문은 6일 미국 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s one thing we learned in the Iran context that the key was multilateralism. And so that they're going through the UN at least initially, potentially going through the EU.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자 협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다자 협력을 통해 유엔에서 시작된 대이란 제재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쪽에서도 나오면서 제재 효과가 훨씬 좋았다면서 대북 제재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이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특히 금융 제재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체제나 미국 달러를 무기로 삼는 경제 제재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we'll see. Secondary sanctions are in the North Korea context. There, of course, are now sever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one very recent one.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는 북한과 교류하는 3국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만일 기존 제재가 실패하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여기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possible.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are collateral consequences and effects that the US would be willing to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집행한 대북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스미스 전 고문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Well, it's hard to argue that it's been as effective as the U.S. government has wanted it to be, because of course North Korea continues with their ballistic missile tests.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보면 제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미스 전 고문은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이 훨씬 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것이라며 경제 제재는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조한미군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7일 사드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추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주체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지난 5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한국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 감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의혹을 포함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게 된 정책 과정 전반을 새롭게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고 누락에 관한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끝나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 핵심 실무자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배경엔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감사원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청와대의 확고한 방침이 전해지면서 국방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청와대의 추가 환경영향평가 지시가 내려온 만큼 사드 추가 배치를 더는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제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다른 방식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지 않아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대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고 해도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1년으로 예상되는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심할 경우 공청회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드 배치의 본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것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졌고 그만큼 주한미군의 안전을 하루빨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한미가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고 그 인식의 바탕을 두고 추진해 온 거란 말이죠. 애초에 나온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또 그런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중에 주한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동의해서 추진된 사안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간 갈등을 일으켰던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하며 사드 문제가 향후 미한 관계에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 정상선언 이행이 먼저라며 한국 민간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잇따라 거부한 데 대해 민간 교류부터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경제협력은 북핵 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한국 측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와 종교단체들의 방북 요청을 잇따라 거부한 데 대해 이 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7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민간 교류 추진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추진 동향, 방북 추진 등에 대해서 호응에 나와 오기를 촉구합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 6.1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민간 교류에 앞서 6.15와 14선언의 이행이 먼저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7.4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관계 합의서 등을 거론하며 남북 간의 합의가 많고 남북이 이 합의들을 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간 합의 중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다며 자기들한테 불리한 합의는 빼고 6.15와 14선언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나 남북 경제 교류를 압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 모든 합의들에 담긴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에 물꼬를 트자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대외 부총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맺은 모든 합의를 이행하려면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성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합의서를 이행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키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북한의 핵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뭔가 진전성이 담긴 선제적인 조치 이것이 있어야만이 다른 합의서도 이행할 수 있다. 뭐 이러한 하나의 압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정부를 향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민간 교류 허용에 앞서 5.24 조치 등 이른바 대결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놓인 것은 반통일적인 대결 정책 때문이라며 5.24 조치와 함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도 거론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철회가 자신들의 의도임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도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된 상황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경제적 수단,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거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창고로서 남북관계를 활용한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1차적으로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또 6.15 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앞두고 이 선언의 이행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는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6.15 공동행사의 평양 개최를 한국 정부가 허용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북한 측의 평양 개최 주장을 받아들여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의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이달로 67주년이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6.25 전쟁은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고도 있지만 희생자들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미국 내 한국전쟁 기념물을 살펴봤습니다.
한 해 2,5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인 워싱턴 시내 대형 잔디 광장 내셔널몰. 광장 서쪽 끝에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대낮에 15분만 서 있으면 300명의 관광객이 지나간다는 이 기념공원은 워싱턴에서도 손꼽히는 명물입니다. 화창한 6월의 어느 날, 주중임에도 기념공원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같은 색상의 티셔츠를 맞춰 입고 수백 명 규모로 다니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날도 미 전역에서 5개 학교 학생들이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We're from Bancroft Elementary School here in Washington, D.C. It's a public dual immersion school. We came here because we
워싱턴 D.C.의 벤크로프 초등학교 캐서린 데이비 선생님은 3학년 학생 65명이 워싱턴의 기념물들에 대한 공부를 한 뒤 현장 학습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were really confused and scared because they didn't know what was
한 학생은 기념공원 내 행군하는 미군 병사 19명의 조형물을 가리키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cool to see all the people who fought for us in Korea and how they're represented now.
델라웨어주 앨런 프리어 초등학교에서 온 5학년생 에이든 에비올라는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싸운 이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전사한 이후에도 이곳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기념공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미군 병사 19명의 조형물은 돌이 아닌 강철로 만들어져 흐르는 듯한 옷자락과 섬세한 얼굴 표정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워싱턴 DC의 모든 기념물 중 강철로 만든 것은 이 조형물이 유일합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미군 병사 동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유명한 조형물입니다. 미국 학생들 외에 전 세계 각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자주 눈에 띕니다. 한국전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눴었지만 이들에게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자신을 양 선생이라고 밝힌 노인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는데 한반도도 통일이 된다면 중국인들이 기쁘겠다며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한스 브레너 씨는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지도력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미국의 역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general, I'm impressed by this, you know, what the Americans did for the rest of the world. And I hope they will continue to do so.
기념공원은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오랜 명소입니다. 서울에서 방문한 옥진숙 씨는 5살이던 1951년 일사 후퇴 당시 평양에서 월남한 실향민으로 소감이 남다릅니다.
제가 또 이제 6에서 이제 이렇게 전쟁 나는데 피난을 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분들을 너무 아주 그냥 희생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또 미국 정부에 정말 감사하죠. 그죠? 예.
미 국립공원관리청의 폴 마이스토 씨는 한인사회가 이 기념공원에 보이는 애정에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Very gratifying to see is how the Korean community, how much they think of this memorial. I've encountered folks that have come here and I've seen them with brooms sweeping the memorial.
마이스토 씨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 공원을 쓸고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한인들을 봤다며 매우 놀랍고 기쁜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스토 씨는 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도 이 공원에 매주 월요일마다 화환을 보낸다며 한국인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시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미 의회가 지난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을 의결한 데 따라 본격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윌리엄 웨버 이사장은 1,500만 달러의 건립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며 3년에서 5년 안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want the wall to define what the cost of that freedom was. Thus, a visitor then to the Korean Memorial will not only.
추모의 벽이 세워지면 현재 기념공원 내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란 문구가 더욱 분명하게 표현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동부의 한국 전쟁 기념물 가운데 워싱턴 D.C.의 기념공원이 대표적이라면. 서부에서는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한국전쟁 기념비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에 있는 이 기념비는 폭 10m, 높이 3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 reaction of the local people is outstanding. We have busloads of students from as far away as
샌프란시스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존 스티븐슨 부회장은 기념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멀리는 67km 떨어진 산호세에서부터 학생들이 버스를 대절해 견학을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슨 부회장은 안내소에 한국전쟁을 알리는 시청각 자료도 구비해놨다며 한국전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도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는 디지털 기념관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참전 미군 병사들의 영상 인터뷰와 그들이 전쟁 당시 찍은 사진, 일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은 참전 용사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파병됐었고 한국을 떠날 때 비참하게 파괴됐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고생한 것들, 목숨을 걸고 고생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져 있고 그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국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전쟁 관련 기념물은 비석이나 벽, 건물, 기념공원 등의 형태로 40개 주에 100여 개에 달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 김병주 간사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행사는 해마다 한인 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름 인턴 컨퍼런스 행사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탈북자들의 감정, 그다음에 북한 인권 전문가들한테 미국 또 여러 나라의 전문가 의견 들으면서 눈이 깨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자기들이 너무 몰랐다. 그래서 한번 참석한 친구들이 아주 인생의 어떤 꿈을 가지게 되고 바뀐 케이스를 저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있거든요.
김 간사는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앞 라파에트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회를 마친 뒤에는 백악관 주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밖에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 등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북한 정권의 주민들의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고 김 간사는 말했습니다. 김 간사는 지난 2004년 발족된 KCC가 북한 인권법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탈북 고아 입양법과 북한 제재 이행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된 그 인구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한테 그 조언을 구해요. 그럼 제가 같이 리뷰하고 제 아이디어도 주고 적극 역할은 조언하고 있죠.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처음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여덟 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는 10월 국제과학기술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오는 10월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한 제4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대회에 농업 생명과학, 국제금융과 경영, 전자, 컴퓨터, 의료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 50여 명이 참석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그 국제학술대회를 하거든요. 그 제4차죠. 그 한 50여 명은 저기 그러니까 외국분들 그 오겠다고 비자 신청도 했고 그 논문 초록도 보냈고 논문 본문은 6월 말까지 보내오기로 돼 있어요.
평양과기대는 과학과 기술의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0월 국제학술회의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당시 학술회의에서는 200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글의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후 2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미국 우주인 데이비드 힐머스 박사와 영국의 저명한 신경학자 닉 스콜딩 교수,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올해 회의에서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피터 아그레 교수가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아그레한테 다시 부탁했어요. 노벨상 수상자
네.
해주겠다고 그랬고 한 분은 유럽에서 한 분 또 데려올라고 그래요. 대개 보통 미국에서 한 분, 유럽에서 한 분 그렇게 하거든요.
박 총장은 최근 평양과기대 관계자 두 명이 북한에 억류되면서 국제학술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긴 했지만 이 문제로 참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또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이 북한에 억류된 것과는 별개로 학사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평양과기대의 그 활동은 그냥 as usual. 뭐 전혀 그런 거에 영향 안 받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학기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좀 일찍 나왔지만은.
네.
학기는 제대로 가고 있고 여름학기도 또 6월 말부터 여름학기도 시작될 겁니다.
지난 봄학기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여름과 가을학기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총장은 특히 그동안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개교가 몇 차례 연기됐던 의학전문대학 산하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이 올 가을학기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의과대학하고 보건은 금년 가을부터 학생이 들어와요. 의과대학은 대학원만 아니라 학부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된다는 소리 들었고 보건대학은 그보다는 좀 수가 적을 거예요. 뭐 북한에서는 항상 그 변수가 있으니까요. 의과대학은 뭐 거의 확실할 거예요.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2일 평양과기대에서 회계학을 강의하던 김상덕 씨를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평양과기대 운영 관계자로 일하던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씨를 억류했습니다. 이들의 억류는 평양과기대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박명예 총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란 수도인 테헤란 시내 두 곳에서 동시 테러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5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예.
자세한 상황 좀 보겠고요. 내일 영국에서 실시되는 총선에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얘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참석하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란 수도 테헤란 주요 지점에서 테러가 발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인 아야톨라 호메니의 묘와 이란 국회의사당이 동시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의사당에 괴한 3명이 진입해서 총격을 하고 자폭 테러를 시도했는데요.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 병력이 투입돼서 범인 일부를 사살했는데
예.
반나절이 지난 지금까지 인질극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또 이란 혁명 지도자죠. 호메인이 이 묘도 공격을 당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당 공격과 거의 동시에 의회에서 20km가량 떨어진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인이의 영묘에서도요. 괴한 4명이 참배객들과 경비원 등을 공격했습니다.
예.
괴한 가운데 3명은 사망했고요. 1명은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 두 사건을 모두 테러로 규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걸로 관영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렇게 영토 내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예, 이란은 무력 공격이 빈발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예. 좀처럼 테러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주변 국가들보다 비교적 치안이 잘 관리되어 왔던 이란 사회의 그 중심지를 노린 이번 테러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시민들의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오늘 사건 발생 직후 이란 내무부가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고요. 수도 테헤란 경찰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 일단 이란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다 이제 테러로 규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배후는 좀 밝혀졌습니까?
사건 배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공식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오늘 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우리 전사들이 호메이니 무덤과 이란 의회를 공격했다면서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예.
범행 동기를 밝히진 않았지만요. 장소를 미뤄봤을 때 시아파의 상징적인 지점들을 직접 공격해서 이 순위파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걸로 주요 외신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공격당은 장소가 모두 다 이슬람 시아파에게 상징적인 곳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죠. 바로 이란인데요.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도 시아파 정부군과 민병대를 도우면서 ISIL 격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개 상황을 더 지켜봐야 정확한 사정이 드러나겠지만요. 이번 일이 ISIL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예.
ISIL이 이란에서 감행한 첫 번째 테러가 됩니다.
예.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의사당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근거지를 잃어가고 있는 ISIL이 이란에 대해 보복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공격받은 곳이 이슬람의 시아파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호메이니 영묘인데 호메인이라고 하면 이란의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호메인이라는 인물은 이란의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인데요.
예.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고요. 최고 지도자로 종교와 정치 모두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1989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호메이니의 지침을 따르는 종교인들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그 최고 지도자 지위를 승계하고 있는데요. 이 호메이니 묘는 이란인들이 이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등 고위 인사들이 기념일 등에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ISIL이 뭐 주장하고 있는 대로 자신들이 배후가 맞다면 순위파 무장단체가 이제 시아파 성지를 공격한 셈인데
네.
때문에 중동 일대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 이슬람 종파 갈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며칠 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순위파 7개의 나라가 걸프 지역 반도 국가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동시에 단절하면서 교통 과 물자 거래 등을 일제히 봉쇄했습니다.
예.
이 카타르가 급진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은요. 이란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ISIL이 자신들이 배우다라고 이제 자처하고 나선 그 테러들이 몇 가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3일 영국 수도 런던 도심 런던 브릿지 일대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나서 최소한 7명이 살해되고 50여 명이 다쳤는데요.
예.
ISIL이 이 사건 직후 자신들의 비밀 부대가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전날 2일에는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 이 카지노의 도박장에서 방화와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ISIL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수사 당국은 빚에 시달리던 도박 중독자가 벌인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내일 총선이 실시되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하원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영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
테레사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요구에 따라서 2020년까지 예정됐던 현 의원들의 5년 임기를 줄이고 2년 만에 실시되는 선거인데요.
예.
당초 유럽연합 EU 탈퇴 협상을 주도할 힘을 집권당에 몰아달라는 이 테레사 메이 총리의 호소가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이 보수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
최근 갖가지 변수가 이어지면서 결과는 뭐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있었습니까?
네,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발의한 조기 총선 실시안을 영국 의회가 의결하는 게 지난 4월 말이었는데요. 예. 이후에 맨체스터의 공연장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나서 2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또 수도 런던의 상징인 런던 브릿지와 인근 시장에서 차량 돌진 테러로 최소한 7명이 살해되고 50여 명이 다치는 이런 대형 테러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테러 대응책을 비롯한 정부의 안보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고요. 또 제1야당 노동당과의 복지 정책 공방이 이어져서 판세가 흔들렸습니다.
네.
이 조기 총선이 결정될 당시만 해도요.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 노동당의 지지율 격차가 20% 안팎에 이르렀는데요.
예.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최대 12%포인트에서 최소 1%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예, 잘못하면 이제 보수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일단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박빙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모시는 입헌 군주제 국가로요. 의원 내각제 정치 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의석을 더 많이 배출한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집권당이 됩니다.
예.
보수당과 노동당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진행 과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인데요.
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은 유럽연합이 보장하는 단일 시장과 관세 통맹에서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표방하는데요.
네.
노동당은 좀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내걸었습니다.
예. 특히 노동당의 경우는 EU 탈퇴 최종 협상안이 의회를 거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이 유럽연합 당국과 장기간 협상을 통해서 마련될 브렉시트 최종 합의안이 의회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탈퇴를 사실상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전격적으로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출석하는 의회 공개 청문회가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상원에서 주관하는 청문회인데요.
네.
지금 뭐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미국 언론도 굉장히 이 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이 관련 청문회가 상원에서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방수사국의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에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 또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이렇게 네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 다 뭐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인데 이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구체적인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요. 코미 전 국장의 해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
앞서 백악관이 코미 전 국장의 해임 사실을 발표하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예.
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지명을
그렇군요.
했죠.
또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도 이제 청문회에 나오는데요. 코미 전 국장이 FBI에 있었을 당시에 2인자 인물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맥케이브 대행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집중 추궁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지난 2월에 사임을 했죠.
예. 자, 그리고 코츠 국장, 로저스 국장 두 사람 다 지금 현직 정보당국의 수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에게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두 사람은 대통령의 이런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장한테 FBI 수사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수사 초점을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코미 전 국장을 설득해 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들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와 물론 이제 다 관련이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당초 오늘 청문회 일정은 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고요?
예, 올해 말에 만료되는 해외 정보 감시법의 702조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
702조는 미국 정보 당국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 등 감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 정보 당국은 이 조항을 테러 방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코미 전 FBI 국장의 후임이 결정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레이 변호사를 새 FBI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레이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지낸 인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중강 강계 지역에는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 신유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 28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 용현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9도고요. 개성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 사리온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삼지연 오후에는 비 예보도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30도. 풍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6도. 웅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6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수사국 새 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레이 지명자가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는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정치적 스캔들인 조지 워싱턴 다리 폐쇄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 당국자들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라며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전격 해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과 언론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무장 괴한들의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 테러로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늘 아침 테헤란의 국회의사당에서 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경비원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약 30분 뒤에는 이란의 국부로 칭송받는 테헤란 남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 묘에서 또 다른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려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두 곳에서 일어난 오늘 테러로 12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의사당에 침입한 괴한들은 최소 3명으로 AK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호메이니 묘에서 일어난 사건은 괴한 한 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범인들이 사건 발생 5시간 후 모두 사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니파 이슬람 무장세력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테러에 맞서 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인권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어제 행한 연설에서 테러 용의자가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들의 자유와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테러범들의 형량을 높이고 외국인 테러 용의자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사태의 배후에는 러시아 해커들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수사국이 국영통신사에 대한 해킹과 가짜뉴스 송고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오보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카타르 국영통신사인 Q&A는 카타르 국왕의 군사학교 졸업식 연설 내용을 보도하면서 카타르 정부는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고 이란을 이슬람 강대국으로 인정한다는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이 뉴스가 게시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나라들이 단교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이 뉴스에 러시아 해커들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는 2050년까지 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40%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강이나 호수 등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없으면 지역과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터키 당국이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를 쿠데타 연루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단체의 터키 지부장인 타네르 클르츠 변호사 등 23명이 어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터키 당국의 서류에는 클르츠 변호사 등이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흐 귤렌과 연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7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만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군인과 경찰, 교사 등 15만 명을 테러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